예,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일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좀 해왔는데요. 그러던 중에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학년, 2학년, 3학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남자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담은 아씨인데 그럼 우리는 왜 아씨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으면서도 순수했던 그 아이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를 두고 이해력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순수함을 보고 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냥 순수하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년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주 경험하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신원입니다. 종종 아니 자주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이렇게 투닥거리는 것을 봅니다. 보통은 제가 지켜보기도 하지만 도가 조금 심해진다 싶으면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서로 제가 재판관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저는 사과했는데 쟤는 사과를 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저를 건드리고 놀려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참 사실 난감합니다. 나름대로 아이들의 논리가 있어요. 뭐 누가 먼저 했다, 본인은 사과를 했다. 근데 결국 이제 뭐 논리를 뒤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며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라고 하고 일단락을 시킵니다. 성도님들 아이들도 이렇게 작은 일에도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에 벗어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작은 것도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소소한 이야기들이었고 또 우리는 웃음 지으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된다면 이해관계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불의를 경험하거나 나에게 불의한 일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불의가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면 뭐 나라에 있는 일이나 뭐 정치, 경제 등의 문제라면 이 답답함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게 되며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렇게 억울함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때면 우리는 그 말에 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억울함, 누군가의 억울함이나 고난 가운데 그런 불의 앞에서 정말 어디 가신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본문의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로 여겨집니다. 왕이 등극할 때 사용된 시, 또 왕의 통치를 위한 축복의 시 등으로 읽혀졌다고 합니다. 이 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어받아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오늘 읽었던 시편 72편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 시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흑인 노예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07년에 발간된 이 노예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예 성경이라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을 그 성경을 편집한 것으로서 노예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본문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에서 시편 전체가 드러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흑인 노예 당시에 그 흑인 노예들이 읽었을 때 자신들의 자유를 성경에서 찾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일부러 편집을 했는데 거기에 시편 전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전체에는 시편에는 어제 본문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굉장히 목양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만 사실 시편은 억압당하는 자를 해방하려는 여호와의 정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정의롭고 또 공의로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누군가가 억울하지 않도록 공의로 재판하는 분이며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왕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골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억울함과 비통함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메시아 시편으로도 여겨집니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기대하는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공의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억울함을 주께 맡기고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가 당하는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 중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발이 뒤집혀 꼬꾸라져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때에 맞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다툼의 현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저조차 완전히 공의롭고 또 공평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실제로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의 마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의 종류가 실제로 내가 당한 억울함이든 아니면 나의 마음의 억울함이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한 표어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신앙인에게 가장 올바른,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함께 울며 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마주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앞장서는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정하고 죄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우는 정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워가는 공평과 공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의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정의가 임하기를 바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정의와 또 완전한 공평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불공평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억울하고 또 불의를 만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군가의 억울함에 손 내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정의와 공의를 이웃들에게 나누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 엎드립니다. 억울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가 여전하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선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파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락방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할 그날을 기대하며 정의와 공의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특별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람과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억울하고 또 우리가 억압받으며 하나님 이것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공평하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한 정의를 통해 우리가